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또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인류의 공통적인 정서는 가슴찡함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를 듯 합니다. 1993년에 나온 태진아라는 트로트 가수의 3호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산 노을 질 때까지 호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삼 기워 입고 사르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무명치마 졸라매고 새벽이슬 맞으시며 한평생 모진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 위에 신령님 전 빌고 빌며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참 애절한 내용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은 이런 전통 가요만이 아닙니다. 이 노래보다 몇 년 후에 불렸던 노래 중에 당시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G.O.D의 어머님께 라는 랩 가요도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3호곡이든 어머님께든 두 노래의 가사에 등장하는 자녀는 어머니가 그토록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셨음에도 그것을 알아들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삼베로 저고리를 만들어 입고 무명으로 만든 치마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비상금으로 시킨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고 속썩이는 내가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어머니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다 알 수 있고 어머니의 그 깊은 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 중의 한 명인 아스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이 그 배경입니다. 주인공인 윌리 로우맨은 36년 동안 세일즈맨으로 살아온 63세의 초로의 늙은이입니다. 그에게는 아내 린다가 있고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있습니다. 윌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는 세일즈에서 성공할 것이고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융자를 받아서 갚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집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윌리의 가정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아들 비프는 괜찮은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직전 수학시험에 낙제해서 가려고 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핑계로 가출해서 6, 7년 동안 밖에서 살았는데 20, 30개의 직장을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최근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도 실업자의 바람둥이입니다. 윌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화려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했고 오랫동안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700마일 약 1120km나 운전해 가서 세일즈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입해야 할 주택 융자금이 있었고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의 할부금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냉장고는 할부를 다 내기도 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도 내어야 합니다. 윌리가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스타킹을 끼워서 신는 것입니다. 윌리는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수당을 탈 수 없게 되자 친구 찰리에게 매주 50불씩 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실적을 올려서 받은 수당이라고 자랑했지만 아내는 그것이 빌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속아주었습니다. 윌리는 자신이 사고로 죽으면 2만 불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끝나곤 했습니다. 결국 윌리는 해고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질주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은 겨우 주택융자금의 마지막 달 분을 낼 정도였습니다. 윌리는 평소에 자신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친구 찰리와 큰아들의 친구 버나드만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막이 오르면 저녁에 퇴근하는 윌리가 견본이 가득하게 든 가방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귀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윌리의 집은 주변의 초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일즈 출장에서 돌아오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윌리가 세일즈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가방 속에 어떤 샘플이 들어있는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윌리가 팔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일즈맨의 모습은 현대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들의 일터에서 자신의 인생을 팝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 제법 많은 돈을 가정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돈을 가정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윌리의 두 아들은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 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란 것은 아니야. 윌리 로움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하게 대해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객사하게 해서는 안 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윌리 로맨처럼 많은 돈을 버는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나는 일도 없습니다. 가끔 또는 자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환경을 꿈꾸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일매일 일터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과 기도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겁게 여기는 삶과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첫 번째 예를 27절 하반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초반 전반부에 있지 않고 후반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나 마치고 돌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다가 함께 경주하다 함께 싸우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치를 때에 군인들이 서로 어깨에 어깨를 맞댄 채 긴 줄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순서대로 한 줄씩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어깨에 어깨를 맞대시고는 사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앞서 나가서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이제는 우리의 어깨를 맞대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바른 역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몸의 자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낮추어야 합니다. 낮추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공경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무겁다와 가치가 있게 여기다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덜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덜 가질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기력도 더 많이 쇠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지난 삶을 무겁게 여겨드리고 또 가치 있게 여겨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의 이새가 다윗에게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호적을 파서 나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일곱 명이 지나갔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 다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막내 다윗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막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내세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상당한 양의 음식물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때에 왜 넷째나 다섯째를 보내지 않고 막내를 보냈는지 잘 이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형들이 잘 안전하게 잘 있다는 그 증거물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막내에게 목숨을 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교전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만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정말 고맙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금방 지고 고집센 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울 왕은 다윗의 주군이자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군인들을 3,000명을 뽑아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주군에 대한 신하의 예의였고 또 장인을 공경하는 사위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거처도 없이 쫓겨다닐 때에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거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비슷한 사람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행한 일을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젊으니까 사울 왕의 칼날이 아무리 서슬이 시퍼렇다고 해도 도망을 다니면 되었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무겁고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아홉 개의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한때 신앙적으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하며 남은 생애 동안 그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 연배의 다른 어른들을 부모처럼 여기며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의 통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 생명보험회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재로 TV에 광고했던 것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두 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시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순,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당신의 호미자루를 주시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의 순간순간에 필요했던 짜장면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깊은 숨을 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뿌리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들 역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담은 가방을 들고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눈물, 처절함, 외로움, 상처 등등의 것이 있지만 겉으로는 내색도 못하십니다. 3호곡은 참 많은데 4부곡은 참 적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어버이에 관한 찬송이 4곡이 있는데 그 중에 3곡이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나머지 한 곡도 내용은 사실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어머니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부모이거나 앞으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배경이 되고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바른 삶이 따라가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깨동무를 해주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바른 부모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미미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70대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가 일제에게 강제 점령당한 시절에 태어나셔서 6.25 사변까지 겪으셨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대부분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당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내었습니다. 그리고 50, 60대의 부모님들도 6.25 이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야 했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당신들의 몸을 던졌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참다운 부흥의 통로가 되어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신앙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분들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 더욱 신앙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뿌렸던 그 신앙의 눈물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민족과 세상을 깨우는 진리와 신앙의 경작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영생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진리의 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영원히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